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출애굽 모든 여정의 인도자는 사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모든 여정의 인도자는 사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가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출애굽 후 40년째 11월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된 의미를 바르게 알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바르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자, 모세가 적은 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의 형태로 만드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거는 신앙의 첫 순간, 그러니까 믿음의 바른 방향을 잡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게 픽스해 버리면, 그래서 고집하면 결국은 예배당 안에 와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운영하려고 하죠. 지극정성과 치성을 들어가면서 내가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보낸 그 땅에 하나님을 다 시켜서 하나님으로 하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가는 그게 미신인데 미신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잊지 말고 이 신명기를 모세가 왜 이렇게 적고 있는지, 왜 이런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에 대해 서론적인 묵상으로 명칭과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신명기라고 하면 얼핏 뭐 신명기, 신이 하는 무슨 명령인가?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신명기를 한문으로 쓸 때는 그 신자가 납신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납신의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부탁할 때 신신당부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반죠. 그때 쓰는 신자가 바로 되풀이할 신자. 이거 신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라는 거예요? 신신당부처럼 계명을 거듭 부탁한다.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반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은 뭐예요? 참 중요한 성장의 도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복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재탕을 하는 그런 단순한 기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이것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의미와 의도들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반복이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의 히브리 명칭은 원래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 그냥 그 책의 특별한 이름보다 그냥 각 책에 처음 나오는 첫 구절을 그냥 그대로 삼아 그 구절을 책의 이름으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신명기의 첫 구절이 뭐냐면 이것들이 말씀들이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게 그냥 그대로 제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최초 헬라어 번역본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70인역이라고 그랬죠. 70인역은 이제 그래서 이 명칭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요. 두 번째 율법의 재강조. 어떤 의미를 두고 그거를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제 재강조라는 의미의 듀테로노미온 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본문의 율법들이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진 첫 번째 율법의 반복 또는 재강조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이제 나중에 라틴어 불가타역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듀테로노미움이라고 이제 불렀고, 그 영어 성경도 그대로 이제 70인역을 따라서 듀테로노미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최초 번역본인 70인역,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서 율법의 재강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바꾼 건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훨씬 더 좋은 책 이름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에 대해 40년의 광야 생활의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중요성, 또 법도와 규례의 중요성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대부분 어떤 내용을 중복하게 되면, 그러니까 레위기를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레위기의 내용을 가지고 주석, 설명을 더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길어지게 될수 있는데, 왜냐면 디테일한 어떤 그 설명들을 더 부가해서 말하니까. 근데 이제 이 레위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이 신명기는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위기를 확대 해석하면서 주석을 달아서 설명한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되풀이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역사적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내용인데 오히려 레위기보다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내용이 더 적을 만큼 그렇게 아주 굉장히 이 말씀을 온 되게 잘 전한 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신명기의 이제 구조, 전체 구조를 좀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1장 1절에서 4장까지. 이건 이제 과거에 대한 회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파란만장한 그 한마는 역사죠. 그걸 쭉 회고하는 그 이야기예요. 과거 내가 살아가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오신 그 일들을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소개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게 이제 첫 부분이고 두 번째는 5장부터 28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그 레위기의 내용, 그러니까 율법의 재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근데 말한 것처럼 그 내용이 길어지지 않았고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물론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곳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이 돼서 또 다룬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이 내용들을 신경 쓰고 잊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29장에서 34장까지는 그 모압 평지에서 추가로 더한, 그래서 부연하여 덧붙여 이렇게 말하면서 보충해서 기록된 게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와 그 과정에서 행했던 사람들의 태도들을 분명하게 알게 함으로 왜 저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와 있고 또한 저들에게 이제 현재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사명이 있는지 그 저들이 지금 처한 현실을 알게 하고 그래서 저들의 내일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미래에 나아갈 바 행할 바 잊지 말아야 될 바를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과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야 될 바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연히 뭐 레위기의 중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본 경험이 포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가 주로 제사장이나 뭐 레위인 같은 성직자의 규례 또 그들이 행해야 될 법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신명기는 성직자보다도 일반인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일반인들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지켜야 될 법도와 또 거룩한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쳐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를 기준으로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의 현실에 맞게 말해주고 있는 이게 이제 이 신명기의 내용인 거죠. 이미 모든 삶의 기준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한 후에 항상 반복된 교육을 지금 할 때 보면 항상 그 관계부터 항상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에 섰을 때는 돌이켜서 바르게 돌아 나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제사, 절기, 예배에 대한 얘기가 항상 처음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심판이라는 게 뭐 파멸과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돌이켜 서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징계와 심판을 하셔도 항상 바른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제사장 나라로서 주신 사명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 구조와 신명기 핵심 포인트들을 잘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묵상하며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여겨서 결국 60만 명이 이제 40년 만에 이제 다 죽게 됐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들 후대로 남은 2세대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 생명과 진정한 축복을 주니 말씀을 다시 전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뭐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 역사의 산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피를 토하듯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그 듣는 대상에게 말하는 건데, 그 말하는 지금 듣는 대상들이 나이가 많아야 60세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젊은이들이 많은 입장에선 60세라고 해도 굉장히 좀 연세 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이 120세의 모세가 60세의 이 아이들을 보면 완전히 뭐 애기 같아 보였겠죠. 근데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애기들만 지금 저 홀로 전쟁터로 보내야 되는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좀 직접 가나안 땅까지만 얘들 좀 데리고 들어갔으면 어떠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보는데, 아마도 이런 철부지 같은 이 아이들을 두고 간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엄마의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염두에 두고 읽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뜻을 알고 자기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할 그 후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뜻을 그래서 전하고 외치는 거기까지에서 이제 자기 사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가산, 그러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보는 거죠. 저 북동평, 북동쪽의 길르앗 지역부터 북쪽 끝이죠.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뭐 납달리 이제 단 지파 뭐 납달리 지파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배당받은 땅을 쭉 보고 지중해, 저 서쪽 끝으로는 지중해를 보고, 또 사해 남쪽 끝으로는 이제 사해 소알 땅까지 산 위에서 눈으로만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 나이가 120세였는데 기록을 보면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운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그 의지까지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간구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좀 하면 안 됐겠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의지도 분명히 대단한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바르게 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명한 그 표면적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광야 38년을 다 돌고 가데스에 갔을 때 그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 벌어졌던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죠. 그 이 세대들이 막 부모 닮은 것처럼 그냥 물이 없음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과하게 표현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모세를 자극했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막 반석을 자기가 빡빡 치면서 그냥 이 폐역한 백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화를 표현하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웠는데, 이제 그게 빌미가 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건 이제 공식적인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점도 있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뭐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게 하는 거,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어땠을까요? 이번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요단강을 또 이제 홍해처럼 가르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아무리 자기는 아니다고 겸손하게 행동을 해도, 말을 해도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보겠어요? 살아있는 신으로 보겠죠. 그를 신처럼 섬기려고 했을 거예요. 과한 착각에 빠져버렸을 거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모세가 있다면 그 다음 뭐 세대의 리더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해서 이 믿음의 여정은, 이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잊지 않게 하려고 뭐 여전히 뭐 건강했고 열정이 충만했던 모세를 더 이상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당신께로 이제 오게 하셨죠. 자, 오늘날도 꽤 이름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 뭐 신유의 은사나 뭐 예언의 은사나 이런 거를 막 행하심으로 해서 그 초창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한 번만 딱 터지고 나면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들이 이제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했던 처음에 그 겸손한 마음들이 많이 희석되죠. 그래서 마치 그 신유의 은사가 막 자기가 가진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가 무슨 예언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은근히 그게 자랑하게 되고 그걸 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그 어떤 높이로 올라가고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세우고 따라오는 부를 채우고 그러다가 지금 교회들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유의 은사를 보인 목사를 정말 신처럼 막 떠받들거든요. 이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최고의 리더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까지 시키지 않고 그를 불러가시는 분명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봤던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 다큐멘터리 그 이단들에 대한 얘기도 보면 거기 그 JMS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쫓아갔던 아주 학력도 높았던 그 뭐라 그래요? 제 뭐 후계자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이런 걸 봤더니 자기도 처음에 이 사람이 그 예언하는 게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굳이 데려가시는 건 하나님의 질투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대상을 알고 이 백성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너무 사랑에 넘치는 인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절대화하면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누군가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이어가는 이 여호수아 같은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신명기를 전하는 이 모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 있고 그래서 내 삶에 맡겨주신 우리 지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게 주어진 그런 삶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보면서도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이 영육간의 여러 면에서 어린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보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될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그 의도를 알게 하려는 그 마음이 그게 지금 신명기를 보는 핵심이 되어야 돼요. 이런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모세의 마음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현장 속에서 이런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생을 찾는 게 아니라 아비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죠.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단지 선생이 되고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은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바로 그런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나의 영혼을 위해 죽음으로 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 골고다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눈으로 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시는 영혼조차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품고 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것 잊지 않고 내 교회, 내 셀 안에서 함께 연결하여 주신 예수님의 피로 낳은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희생이 없는 순종이 없다는 거 잊지 않고 한 생명을 세우기에 내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생명들에게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전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